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한 지도자로 대통령들을 세우셨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군대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 리더십이 있지요. 가정에는 부모가 지도자이고 친구들 사이에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지도자의 어깨는 무겁지요.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린이들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장래희망은 대통령입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장래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웃질 않으시는데 건물주 아이들에게는 진지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통령 임기 후에 그렇게 감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애들이 다 아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챔버스가 계시고 샌더스가 계신데 샌더스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리더의 고뇌가 무엇인지, 리더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책 영적 지도력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 자신의 안락과 특권보다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자기 밑에 있는 자들에게 연민과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연민이다 그랬습니다. 연민이란 단어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도 사람인데 타인에게 계속 연민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먹고 사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들처럼 먹이사슬의 위협과 생존 서바이벌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번 특세 안수기도 제목을 많이들 주셨는데 제가 받았던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애잔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환상이 보이는데 돈 뭉치가 보입니다. 이 돈 뭉치를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됐지요.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팠던지, 얼마나 그 어깨가 무겁고 고민 많고 상처가 많았던지 지도자 노릇 더는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 걷어달라고 죽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모세의 마음을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겠다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땅에 던지고 깨부셔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노릇을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노릇, 자녀 노릇, 목회자 노릇, 성도 노릇, 사장 노릇, 종업원 노릇, 노동자 노릇, 학생 노릇, 백수 노릇.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마땅히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없고 너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산다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보람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10개의 율법을 주셨답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 구약의 율법을, 그 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심장과도 같은 10개의 계명을 10계명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광야 인생길의 로드맵처럼, 이 계명을 내비게이션처럼 삼아라. 이 계명을 영적인 매뉴얼로, 신앙인의 삶의 태도로 삼아보거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 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고, 여섯 가지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가,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10개,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두 가지 계명이 압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때 고대 근동 지역에는 두 가지 종교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다실론과 범신론인데, 다실론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신들이 다 똑같은 신이다, 구원의 길이 어차피 다 하나로 연결된다, 이것이 다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자연세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금은 모압 평지에 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어떻게 됐지요? 이 범신론 때문에, 이 다신론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유일신을 버리고 다 타락하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서부터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범신론과 다신론을 주의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 가지 계명,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 나 외에, 주 외에 다른 것들을 곁에 두지 말거라. 어느 정도로, 심지어 눈에 보이는 모든 시야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주님의 절절한 심정이 묻어납니다. 너는 너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래로 땅에 있는 것도 땅 밑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9절,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어느 나라에는 10만 개가 넘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 귀신들을 모시는 그 신사에 2,000개, 3,000개에 달하는 신의 종류들이 있답니다. 심지어 발가락 신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발가락 신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섬기면 무좀을 퇴치해 준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별신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첫째 계명은 이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면 3,4대를 멸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3,4대를 멸한다는 것은 그 가문과 그 나라의 씨를 다 말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아예 다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일본의 강진으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않을 것은,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또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생겨지고 열방의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가뭄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 같이 주님 오심이 가까워 온다는 주님의 그 뜻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등불을 켜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만 기다리지요. 하나님은 다른 신, 다른 신랑 만나는 거 영적 간음이다, 영적 불륜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거라,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거라, 다른 것들 섬기지 말거라, 주님의 절절한 애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만 섬기라고 하시지요?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왜 질투하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특새 끝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만큼 잘라서 주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이만큼 잘라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한테는 팬케이크만 줬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는 팬케이크 위에 딸기를 얹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왜 나는 딸기 안 주지? 그랬더니 팬케이크 자른 목사님이 아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서 딸기를 이렇게 주면서 한 목사님 왜 이렇게 샘이 많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샘이 많은 게 아니고 아니 샘이 많을 수 있네요. 먹을 거에 예민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지요? 먹을 거 혼자만 먹는 거잖아요. 먹을 거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즐겁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앞에서 서 있다가 어디들 갔다 오시냐고 우리 식사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펄썩 주저앉으면서 아 나도 먹고 싶었는데 아 섭섭해! 섭섭하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딸기 때문에 삐질 수 있고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섭섭해요? 왜 딸기 안 주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나도 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니까 샘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사랑하니까 같이 먹고 싶고 사랑하니까 같이 웃고 싶고 사랑하니까 때론 질투도 나고 사랑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거라. 하나님도 질투하신답니다. 질투의 원어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심으로 불을 태우다, 격렬하게 분노한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뜻한답니다. 질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질투는 감정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질투는 의지적입니다. 하나님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질투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다시 광야 40년 뺑뺑이 돌까봐 또다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망하는 꼴 보게 될까봐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거라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자식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이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현대사회의 영적 우상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몇 가지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의 책에 보면 현대사회는 음식의 신이 있다. 여기에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섹스의 신이 있다.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공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고 하는 신. 이런 영적인 신들의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우상의 신전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내 마음이 전쟁터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이 어찌 됐든지 간에, 세상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지요?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지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악한 존재에게 빼앗기는 것을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신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영광 싸움의 시대입니다. 우상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만 흥하여야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다른 우상 섬기면 3, 4대의 종족을 멸하겠다. 그러나 주만을 섬기는 가정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언약적 그 은혜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지요? 언약하신 그 사랑, 그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키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불붙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십자가의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주님을 소외시킨 목회를 했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 섬기는 목회를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소외시킨 사업장이었다면, 하나님을 소외시킨 일터였다면, 하나님을 외롭게 만든 자녀 양육이었고 하나님을 소외시킨 현실, 우리의 미래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다 유턴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주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당신께 오면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이 아버지의 넓으신 품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줄로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 안식처에 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손만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계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같이 먹고 싶고 같이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거하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